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가 재차 강조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 담당 고위 대표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또 크림 지역에 여전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오늘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 갈등이 증폭되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뒤 이뤄진 것입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서방의 무기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위해 오늘 스위스에서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협상과 관련해 현재 남은 걸림돌은 기술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정치적인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술적인 문제가 일부 있지만 대체로 정치적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협상 대표들은 이달 말로 정한 잠정 합의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어제부터 추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사와 관련한 비리에 호세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폭로 때문입니다. 브라질 최대 건설사들과 기술업체들은 페트로브라스사와의 계약 수주 과정에서 적어도 8억 달러 규모의 뇌물이나 검은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호세프 대통령의 측근을 포함한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과 페트로브라스사 전직 경영진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위는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일종의 축제 형식으로 치러져 앞서 2014 월드컵 대회 개최에 반대하며 지난 2013년 진행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어제 발생한 폭탄 테러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 학교들은 오늘 하루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파키스탄 라호르의 한 교회에서는 어제 두 건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9살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15명이 숨졌습니다. 또 사망자 외에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장괴한 두 명은 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라호르시 유하나바드 지역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테러범들은 교회로 진입하려다 경비원들이 가로막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유하나바드에는 파키스탄 최대 규모인 약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최악의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 팸이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팸은 현재 시속 300km의 강풍을 동반한 채 바누아투 군도를 휩쓸면서 각종 시설물들을 파괴하고 인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지 구조 구호 요원들은 콘크리트로 지어지지 않은 모든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팸이 휩쓸고 지나간 바누아트의 상태는 지금껏 본 중 최악이라며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누아트 당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지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이 이루어질 경우 사상자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북동부 보스턴에 어제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려 역대 최고의 누계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보스턴시 당국은 어제 7.4cm의 눈이 내렸다며 이로써 올겨울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내린 전체 누계 적설량이 2m76c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은 올겨울 들어 앞서 지난해 12월까지는 오히려 평년 적설량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5일부터 3주 내내 폭설이 이어져 2m 17cm의 눈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계절 가운데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계절을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봄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봄에 새학기가 시작되고요.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남녀가 봄에 좀 많은 것 같죠. 결혼식도 어느 계절보다 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결혼 관련 사이트가 조사를 했는데요. 경제가 좀 나아진다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결혼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할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인의 결혼식 비용이 5년 동안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하는군요. 신혼 여행비를 빼고 미국인의 평균 결혼식 비용이 지난해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식장을 빌리고 또 사진을 찍고 또 밴드를 초청하고 웨딩 드레스를 사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런 모든 항목에서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소식이 희소식으로 들리는 이유는요. 사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구직도 어렵고 빚도 늘어서 결혼을 단념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로 미국 경제와 소비 자 신뢰 지수가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4도에 바람 잔잔합니다. 낮에는 영상 19도까지 오른다고 하는군요. 북한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 영상 2도에서 영상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상 5도에서 영상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이주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상 4도에서 영상 13도 분포되겠습니다. 개성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영상 2도에서 영상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미국 가수 조 커커가 부릅니다. The Letter.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US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미국 미주리주 경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가보훈부의 대대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칭찬을 받은 아이가 크면 이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주리주 경관 총격 사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2일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경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로버트 맥컬러크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20살의 제프리 윌리엄스를 사건 용의자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제프리 윌리엄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1급 폭행과 차량 내 총기 발포, 무장 범죄 혐의 등으로 윌리엄스는 현재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네, 검거된 용의자 제프리 윌리엄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올해 20살의 흑인 제프리 윌리엄스는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현재 장물 소지 혐의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네, 로버트 맥컬러크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윌리엄스가 이 퍼거슨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던 시위에 가끔씩 참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용의자가 이 총격을 가한 건 맞지만 백인 경관들을 겨냥해서 총격을 한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군요.
네, 윌리엄스는 자신이 두 명의 경찰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 경관들을 조준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윌리엄스는 사건 발생 당일 시위 현장에서 몇몇 시위자들과 말다툼을 벌였고요. 이 말다툼을 벌인 누군가에게 총을 겨냥했던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초 사건 발생 초기 알려진 것처럼 경찰서 맞은편 언덕에서 총격을 가한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현지 경찰과 검찰은 공범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네.
한편 시위대 측은 이 제프리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시위대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미국 보훈병원 파문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소식 알아보죠.
네, 지난해 미국 국가보훈부의 대대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무부의 에릭 토슨 감찰관이 최근 플로리다주 제프 밀러 공화당 하원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예, 제프 밀러 의원은 미 하원 보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에릭 토슨 감찰관이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보훈부 비리 문제를 진두지휘했던 리처드 그리핀 감찰관의 보고서가 직원 간의 내부 갈등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훈부 비리 사건이라면은요, 애리조나주 피닉스 보훈병원에서 퇴역군인 40명이 진료를 기다리다가 사망했던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이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미국의 보훈병원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치료를 원하는 재향 군인들을 대기자 명단 안에 올려놓고 이 치료를 지연시켰고 이에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숨졌다는 의혹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네.
예, 더구나 평균 대기 시간을 줄인 임직원들은 승진과 상여금 등의 인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대기 시간을 짧게 조작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공분을 샀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상당히 컸었죠.
예, 맞습니다. 당시 보훈부 직원 수천 명이 해고됐고요. 결국 에릭 신세키 보훈부 장관마저 옷을 벗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 싸운 퇴역 군인들에 대한 건강과 또 장에 대한 책임을 이 국가가 사회 국가와 사회가 지어야 한다는 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에 미국민들의 공분을 크게 자아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당시 보훈부 소속의 리처드 그리핀 감찰관이 사건 조사를 진두 지휘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이 보훈부 비리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예, 이 보고서에는 당시 보훈부 소속의 고위 인사인 아이리스 쿠퍼 조달관이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쿠퍼가 공개 입찰 과정 없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돈을 잘못 오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무부의 토슨 감찰관이 하원 보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쿠퍼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토슨 감찰관과 인터뷰를 한 보훈부 직원 5명은 이 또 다른 조달관 젠 프라이에를 지목했는데요.
네.
예, 이들은 쿠퍼가 조사위원회에서 젠 프라이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후에 쿠퍼에 대한 보복하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대해서 그리핀 감찰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리핀 감찰관 대변인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뿐 재무부 감찰국이나 하원 보훈위원회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철저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최근 불법 어획물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끝으로 알아보죠.
오바마 행정부가 15일 불법 어행위 근절과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종전까지 미국 내 시장에 들어오는 어류들은 원산지와 누가 잡았는지, 언제 어떻게 잡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묻지 않았었는데요.
네.
네, 이제는 모든 자료를 관계 당국에 제출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와 관련해서 남아프리카 인근 바다에서 잡힌 대량의 바닷가재를 미국에 들여온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놀드 벤기스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네.
네, 새로운 조치가 적용되면 벤기스와 두 명의 공범은 추가로 2,2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남아프리카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법 어업 행위로 국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2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러셀 스미스 미국 해양대기청 국제어업 관련 부차관보는 어종이 어느 곳에서 잡혀 어디로 들어오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종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조치로 이를 통해서 불법 어획물 유통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미 국무부 케이티 노벨리 차관도 불법 어업 행위를 추적하고 근절하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면서 관련 정보 전국의 관련 정보 기관들의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또는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일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아이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칭찬을 하면 이 아이가 나르시시스트로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들어보죠.
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국립과학회부에 실은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연구 결과 부모가 7살부터 11살 사이 아이를 과도하게 칭찬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극도로 큰 이기주의자로 성장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논문은 또 부모가 아이에게 훌륭하다는 점을 과하게 강조해도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나르시시스트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본인을 우러러보지 않거나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네.
네, 이 나르시시즘은 서양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아이가 나르시시즘 없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부모가 충분히 사랑을 표현해줘야 하고 또 아이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일깨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비밀경호국과 사이버 안보 이 두 가지 뉴스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 두 명이 현재 불미스러운 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이라고 하면은요, 미국 대통령 옆에서 이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대통령 영을 경호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영화에서 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비밀 경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Secret Service. 비밀경호국에 관해 설명하기 앞서서 자, 머릿속으로 이런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동안 깨어 있는다. 점심과 저녁밥을 거른다. 비 내린 날 새벽 3시부터 몇 시간 동안 집 밖에 서 있는다. 이런 일상을 며칠 연속으로 반복하고 자녀 생일이나 졸업식에 참석하지도 못한다. 물론 명절에도 일하고 결혼기념일도 당연히 챙기지 못한다.
누가 그런 삶을 사나 듣기만 해도 참 피곤한 일상이네요.
그렇죠. 네. 과거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이 전직 비밀경호국의 대통령 경호팀 요원 댄 에메 씨가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바로 이런 일상이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삶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정말 와닿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개인의 일상과 이 목숨까지 내놓고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비밀경호국이 처음부터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창설된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비밀경호국은 지난 1865년에 위조 지폐 단속을 위해서 창설됐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 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된 뒤 의회 결정으로 미 대통령 경호기관으로 탈바꿈했고요. 네. 현재까지 비밀경호국의 핵심 임무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밀경호국은 대통령만 경호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비밀경호국이 경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네. 자, 우선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도 경호를 책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 가족도 경호를 하고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죽을 때까지 경호를 하는데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경호가 또 중단됩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16살이 될 때까지도 비밀 경호국이 경호를 받습니다. 자, 또한 대선 기간 주요 대통령 후보 또 부통령 후보의 경우는 대선 120일 전부터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고요. 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명된 사람도 경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경호하는 임무 말고 또 다른 임무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수사 임무도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비밀경호국의 경호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를 관할하고요. 네. 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위법 행위나 금융범죄, 통신 관련 사기, 또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도용에 대한 그런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 비밀경호국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이 우선 비밀경호국의 연간 예산이 2014년 기준으로 18억 달러입니다. 또 요원의 수는 약 3,200명의 특수요원과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 요원 1,300명, 또 그 외 기술과 행정 지원하는 직원도 2,0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네.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일부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행동이 문제가 됐던 적도 몇 차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했는데 이때 사전 준비를 위해서 콜롬비아에 들어갔던 비밀경호국 요원 12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또 작년에는 대통령 유럽 순방에 따라갔던 요원들이 술을 먹은 뒤에 정신을 잃고 호텔 복도에서 발견되면서 문제가 됐기도 했고요. 네. 또 작년 가을에는 한 남자가 담장을 넘어서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이 대통령 관저까지 다다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비밀경호국이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사이버 안보 정부 교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요,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이버 안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죠.
네. 이 사이버 안보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이 사이버 세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사이버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교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와 또 개인과 국가 간의 이 무한대 교류가 가능한 이 사이버 세계 덕에 지구촌은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게 사이버 공간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 사이버상에서 정보와 돈이 오가자 중간에서 이를 캐가거나 훔치는 행위가 많아진 건데요.
네.
자, 문제는 이런 사이버상의 범죄 행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한 국가의 안보나 경제를 위협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사이버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생겨나기도 한 거죠.
네. 자, 이런 사이버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두게 된 부분이 바로 사이버 안보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자, 사이버 안보가 중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한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응? Take him out.
For coffee? Dinner. For kimchi?
No. Take him out.
You want us to kill the leader of North Korea?
Yes.
What?
네, what? 이 단어가 참 기억이 나는데 네. 미국 할리우드 영화죠. 인터뷰. 미국의 방송 진행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암살한다는 내용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화가 상영되기도 전에 이 영화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 픽처스가 지난해 말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자,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을 말하는데요.
네.
자, 이 해킹으로 소니 사의 미공개 작품이 유출되기도 했고 임직원의 집주소와 임금, 전자메일 등 민감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졌죠.
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대형업체가 해킹을 당하는 사례는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정보를 빼내서 그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소니사는 해킹이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일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사이버 범죄와는 좀 달랐는데요.
네.
자, 바로 이런 경우처럼 민간 기업과 연방 정부가 사이버 범죄에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이 사이버 정보 교류 법안이고요.
네.
이 법안의 핵심이 바로 사이버 안보에 있는 겁니다.
네. 자, 요즘은 세계 각국 정부마다 이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면서 다들 사이버 안보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정부도 일관입니다. 사이버 안보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바마 행정부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다섯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고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자강 능력을 키워서 적시에 대응하는 것. 셋째,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 넷째, 연방정부의 사이버 시스템 안전을 확충하고 다섯째, 사이버 대응 능력을 갖춘 인력을 갖춘다라는 그런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자, 김민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30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가보도록 하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The Way We Were.
vivid pictures of the smiles we left behind. Smiles we gave to one another for the way we were.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ABC 아메리카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부터 지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American Values,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알아봤었죠?
네. 최근 미시간 대학교 웨인 베이커 교수가 발표한 미국의 핵심 가치 10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자유, 기회 균등, 정의와 공정성, 행복 추구 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요. 또 이런 가치야말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고 미국인들을 단합시키는 힘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B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 어떤 용어인가요?
네,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B is for Boston Tea Party.
아, 보스턴 티 파티. 미국 독립전쟁을 촉발한 보스턴 차 사건 얘기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1773년에 일어난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차 사건인데요. 여기서 보스턴은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티는 차, 그러니까 녹차, 홍차와 같이 마시는 차를 말하고요. 파티는 한바탕 떠들썩하게 논다는 뜻의 파티인데요. 보스턴에서 차를 가지고 한바탕 떠들썩하게 놀았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또 홍차와 미국 독립전쟁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대부분 미국인 가정에서는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커피 끓이는 기구에 원두를 갈아서 넣고 따뜻한 한 잔의 커피를 내리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셔야 잠도 깨고 일할 기운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미국인들도 영국 사람들처럼 차를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40여 년 전에 보스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미국인들의 입맛을 바꿔놓았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밤, 미국 원주민 인디언의 모습으로 분장한 시민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인 동인도 회사의 배 두 척을 습격했다. 영국 본국의 세금 정책에 분개한 시민들은 배에 실려있던 차 상자를 부수고 그 안에 차를 모두 바다에 던졌다.
네, 바로 이것이 유명한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독립혁명의 발단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차를 멀리하고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흔치 않은 찌꺼기, 커피의 역사, 커피는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나의 저자인 마크 펜더그레스트 씨의 설명입니다.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뒤 미국인들 사이에 홍차를 마시는 게 애국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1774년에 존 애덤스가 부인 아비가일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차 마시는 걸 포기하고 커피 마시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쓴 그런 편지였습니다.
영국의 세금 정책에 항의해서 차를 바다에 던졌고 그 다음부터 미국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은 애국심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건데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포크 대학교 역사학과 로버트 엘리슨 교수와 함께 1773년 보스턴으로 돌아가 봅니다.
Boston Tea Party is a very important historical event.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독립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700년대 영국은 미 대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고 인도까지 점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동인도 지역 무역 독점권을 따낸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세우게 되고요. 중국에서 구입한 차를 인도를 통해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로 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And the company was in trouble, financial trouble.
하지만 1773년에 들어 동인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영국 의회는 차 조례를 통과시켜 동인도 회사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직접 차를 수출하도록 허락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는 계속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 특정 회사로부터만 차를 사도록 강요당하고 의회 대표가 없는 식민지임에도 세금을 내야 했던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에 강한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Here in Massachusetts,
1773년 가을 마시는 차를 실은 영국 선박이 보스턴 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식민지 주민들은 이 차 상자들을 보스턴 항에 하역하면 영국의 부당한 세금을 수용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국 선박의 하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773년 12월 16일 밤 차 상자가 실려있는 영국 배에 올라서 차 상자를 모두 바다에 다 던집니다. 다른 기물을 파손하거나 인명피해도 전혀 입히지 않고 순전히 차 상자만 바다에 던지죠. 이때 던진 차 상자가 총 342개로 지금으로 치면 수백만 달러 가치를 지닌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차를 보스턴 항구의 바닷물에 던진 사건을 보스턴 티파티, 즉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보스턴 항구에 차 상자를 던지면서 한바탕 소란을 피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다시 서포크 대학교 역사학과 로버트 엘리슨 교수입니다.
We're not sure who led the Boston Tea Party. The men went in disguise. They disguised.
흥미로운 점은요, 누가 보스턴 차 사건을 주도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50명에서 100명가량 되는 이들이 모두 아메리칸 인디언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나중에 징계와 처벌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챘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독립을 위해 결사된 비밀 조직인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아들들이 주도한 보스턴 차 사건. 이 사건 이후 매사추세츠에서는 영국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벌어졌고요. 영국이 이들을 무력으로 탄압하려고 하자 여기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앨리슨 교수입니다.
The Boston Tea Party really is the moment that makes the revolution inevitable.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수백 개의 차상자를 파괴하고 바다에 던진 것은 중대한 범죄였죠. 분노한 영국의회는 보스턴 주민 전체에 책임을 물어서 바다에 던진 차값을 지불할 때까지 보스턴항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총독의 권한을 강화하고 군대를 파견하죠. 1774년 매사추세츠는 영국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른 식민지들의 모임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 회의가 제1차 대륙회의입니다. 식민지 대표들은 보스턴항을 폐쇄한 영국 정부가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등 다른 항도 폐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영국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요. 보스턴항을 다시 열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1775년 토머스 게이지 장군을 매사추세츠주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저항 세력에 대해서 무력으로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매사추세츠 주민들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1775년 4월 19일 매사추세츠 렉싱턴에서 첫 총성이 울리면서 이후 8년 동안 계속될 미국 독립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차 사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반부터 영국이 식민지 미국인들에게 여러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군요.
네. 이 세금, 경제적인 문제가 독립전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영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또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런 높은 이상이 없었더라면 미국인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진 않았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스턴 차 사건을 자유의 아들들이란 비밀 조직이 주도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또 보스턴 차 사건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자유의 아들들은 식민지 미국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중산층 상인들과 의사, 변호사 등 지역 유지들이 이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세뮤얼 애덤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당시 세뮤얼 애덤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포크 대학교 로버트 앨리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세뮤얼 애덤스가 보스턴 차 사건을 주도했는데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차를 버리던 그 시간에 세뮤얼 애덤스는 보스턴항에 없었습니다. 텅 빈 회관에서 혼자 연설하고 있었죠. 사람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애덤스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들키면 교수형에 처해질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밀히 활동했습니다. 영국 식민주 시대 매사추세츠주 의회 의원이어서 이를 통해서 영국이 임명한 주지사에 도전하긴 했습니다. 세뮤얼 애덤스는 통신연락위원회를 조직했는데요. 통신연락위원회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식민지 미국인 지도자들이 서로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별로 대단한 기구가 아닌 것 같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구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세뮤얼 애덤스 하면은 이 맥주가 떠오르는데요.
네.
세뮤얼 애덤스 맥주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스턴에서 생산되는 맥주인데요. 바로 이 세뮤얼 애덤스를 기리기 위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앨리슨 교수는 세뮤얼 애덤스 하면 사람들이 맥주를 먼저 떠올리는 게 좀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세뮤얼 애덤스는 맥주가 아니라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킨 자유의 아들들의 지도자로서 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기억해야 할 인물이란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ABC 아메리카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46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전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Wow, look at that soccer player. He is making all the goals.
Do you know how a player like him gets to be so good? By practicing every day.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Wow, look at that soccer player. He is making all the goals. 와, 저 축구 선수 좀 봐. 골을 혼자 다 넣고 있어. 라고 하자 마이크가 Do you know how a player like him gets to be so good? 저런 선수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하게 되는지 알아? By practicing every day. 매일 훈련을 꾸준히 해서 그래. Practice, practice, practice.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기 때문이지. Practice makes perfect. 끊임없이 반복해야 무언가에 숙달될 수 있는 법이니까 말이야.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ractice makes perfec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look at that soccer player. He is making all the goals.
Do you know how a player like him gets to be so good? By practicing every day.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s expression is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M-A-K-E-S. Makes perfect. P-E-R-F-E-C-T.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is something that you say, which means if you do something many times and put effort into it, you will get good at it, even to the point where you perfect the skill. Practice makes perfect은 자꾸 연습하면 아주 잘하게 된다, 또는 뭐든지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언가에 능숙해지려면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저 축구 선수 좀 보라고 하며 그 선수 혼자 골을 다 넣는다고 하자 마이크가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라고 했죠. 이렇게 똑같은 걸 하고 또 해야만 잘할 수 있다. 훈련만이 숙달의 비결이다 라는 뜻으로 practice makes perfect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If you want to improve in English, speak it as much as you can. Practice makes perfect. 라고 하면 영어를 잘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많이 영어로 대화를 나눠라. 계속 연습해야만 실력이 붙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practice makes perfect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look at that soccer player. He is making all the goals.
Do you know how a player like him gets to be so good? By practicing every day.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Let's review. Practice makes perfect is something that you say, which means if you do something over and over again, you will learn to do it very well.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문 리버 들으시겠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VOA 뉴스 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 리버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e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Israel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가보실 순 없다고요.
Isn't that so cool?
This is a lot of snow.
Close because of snow.
저 북쪽 눈 덮인 알래스카에서 옥빛 바다 돌고래가 뛰노는 남쪽의 플로리다까지.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역사의 산실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로 달려 캘리포니아까지 50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나라 미국 50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큰 별이 된 미국 미국 50개 주로 가다 함께 떠나보시죠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51년 3월 16일 오늘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포트 콘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In the home of his grandfather at Port Conway, Virginia, was born in the spring of 1751, the small boy who was to be our fourth president.
뉴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해 역사와 행정, 법 등을 공부한 메디슨은 25살 때 버지니아 헌법을 기초화하는 작업에 참여합니다. 메디슨은 또한 대륙회의에 참가하기도 했고 버지니아주 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메디슨은 알렉산더 해밀턴과 존 제이와 함께 강력한 연방정부를 주장하며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메디슨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메디슨은 이후 토머스 제퍼스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거쳐 마침내 1808년 미국의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영국 해선이 미국 선언을 강제 징집하고 화물선을 나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메디슨 대통령은 1812년 영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 이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미국 헌법 초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제임스 메디슨.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35년 3월 16일 오늘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So in the high summer of 1919, the German delegates were brought to the Great Hall of Mirrors at Versailles to sign the peace treaty.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이 조약에 따라서 해외 식민지와 유럽 영토 일부를 잃은 데다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고 독일 사람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 히틀러는 독일의 나치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나치 정권은 게르만 민족이 최고며 무엇보다 국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어 나치 정권은 1935년 오늘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파기 선언을 한 지 4년 만인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는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